레위기 2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과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에는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을 아옵나이다. 오랫동안 예배 처소에 나왔지만 그러나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영혼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단에서 선포되는 진리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하는 것이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만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레위기를 접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마 이러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많은 책들 가운데서 설교자는 레위기를 설교하려고 하는가? 레위기는 현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책인가? 현대를 사는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는 여전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한 책이고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영적인 귀한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언급해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의 구속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족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통한 이 구속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피상적으로밖에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지만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 사역의 그 풍성함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레위기는 오늘날 예배에 대해서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린빌에도요. 이 컨템포러리 월십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만 명 이상이 넘는 그런 큰 그 현대식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가 뭐 처음에 시작한 데 말고 서너 곳에 이렇게 시작이 돼서 그것을 다 합치면 몇만 명 규모의 그런 성도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관심은 예배에 많이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또 저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발견해야 합니까?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주시는 많은 교훈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이 레위기를 살피는 것은 꼭 필요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레위기에 나오는 그 다섯 제사 중 두 번째인 소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소제, 영어로는 grain offering이라고도 하고 또 meal offering, 또 meat offering이라고도 합니다.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소제는 언제 드리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제는 대개 번제와 화목제 등 그 짐승의 피 제사와 함께 드려졌는데 이 소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예물,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공물을 나타낼 때에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번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드리는 제사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소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것은 의무적인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제사이지 의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섯 가지의 그 제사 중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였습니다. 죄인이 그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였는데 그러나 세 가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꼭 이 소제가 짐승의 피 제사와 함께 드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자 할 때는 단독으로도 드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의 요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감사의 제사, 감사의 헌상, 이것이 구약의 소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장 2절에 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사,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시는가에 우리는 더 많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뻐하고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은 헛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감사함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상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속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은 감사여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감사함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레위기 2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제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그런 제사였는데요. 소제의 일부는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식량을 제공하는 주요 수단이 바로 소제였죠. 본문에 보시면 제사장들은 반드시 거룩한 곳 회막의 뜰에서 이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소제에 대한 규례가 2장과 6장에 6장 1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6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우리는 여기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 소제를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는 성전에 일하는 제사장들의 그 생활의 필요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규례들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마 남성도들은 가족들의 필요, 또 자녀들의 필요, 또 아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주야로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가장이 짊어져야 하는 마땅한 그런 책임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또 한 가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늘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었죠. 그래서 성전을 떠나는 그런 비참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의 수단으로 주셨던 그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제사장들도 이제 성전을 떠나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해인 것이죠. 그러나 부흥의 때를 보십시오. 부흥의 때는 교회의 모든 필요가 충분하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는 늘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르밧 과부의 그 가난한 형편 가운데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통에 남은 그 밀가루와 마지막 기름을 통해서 이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먼저 떼어서 엘리야에게 공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떠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길이고 또 우리가 영적인 충만한 복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이 소재의 또 특별한 한 가지는요. 조리된 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요리된 음식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시면 화덕에 구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또 번철에 부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철은 그 무쇠로 만든 그 솥뚜껑처럼 생긴 것인데 무교병을 납작하게 펴서 구울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매일의 일상에서 먹었던 그런 음식들이죠. 6절에 보면 소태 삶은 것으로도 또 소재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례를 두셨을까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도 자신의 일상의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꼭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상을 드릴 때에 부자들만이 돈이 많은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늘 먹는 그 음식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문 앞에 앉아 계시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서 한 과부의 그 헌상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넘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두 렙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은 헌금 액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강조하시는 한 가지는 현재의 형편에서 정성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형편에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그 헌상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한 가지는 어떻게 헌상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형편에서 정성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편에서 최상의 것을 드린 비록 두 렙돈이었지만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소제를 드리는 구체적인 규례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규례는 여러 곳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소제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제에는 누룩과 꿀을 섞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전체의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런 속성 때문에 성경에서는 부패, 분열, 죄를 상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을 누룩에 비유하셨죠. 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 누룩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꿀인데요. 가나안의 생산품 중에서 이 꿀은 그 대표적인 생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에는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은 아마도 세상적인 쾌락과 유혹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누룩과 꿀이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100%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많은 그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누룩이나 꿀의 요소가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예배는 공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공연장에 온 것 같습니다. 음악회에 온 것 같고 극장에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점점 많이 닮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배자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더 많은 오락의 요소를 늘려가는 예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죠. 제가 애틀란타에 있는 그 남침내 교단에서 가장 큰 미국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 예배당이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 교회도 전통적인 예배와 이 컨템포러리 예배가 같이 이렇게 공존합니다. 시간대를 달리해서. 그런데 전통적인 예배에는 정말 조금밖에 모이질 않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현대식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으면서 참 많이 씁쓸했습니다. 마치 예배당을 봤을 때는 스펄전의 그 태버네클 그 교회처럼 웅장해서 이 많은 데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때 얼마나 그 감격이 클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런 예배에는 몇 사람 모이지 않고 현대식 그런 음악과 뭐 CCM을 허용하고 또 많은 또 공연처럼 이렇게 스킷도 보여주고 그런 예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는데요. 이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요소, 죄악적인 요소,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니까, 예배자들이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꿀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소재물에 첨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누룩을 넣지 말라,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의 예물을 받으실 때에 예배자의 삶을 살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해서든지 간에 세상에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던 남을 사치하여서 돈을 벌던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그 삶을 보시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을 먼저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자가 죄악 가운데서 자신을 구별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와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4장 3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 제물, 또 가인과 그 제물, 하나님 앞에 헌상을 드리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헌상을 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받아들여질 때 그 예물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산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그 삶의 거룩한 열매를 가지고 삶에서 누룩의 요소를,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헌상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제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칠하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고 음식의 고유한 맛을 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변과 영원을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그 계약 당사자들의 그 풍습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 떡과 소금을 함께 먹음으로써 그 계약이 파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 다짐하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소금을 칠하고 명령하신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은 결코 파기될 수 없는 영원 불변의 것임을 인식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영원 불변의 언약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하는 언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심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자신이 하신 그 언약을 잊어버리시거나 변개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바꾸시는 적은 없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죠. 그것은 속죄의 제물로 희생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 뿌리면 죄인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속죄 제사의 제도에 의하면 흠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였을 때 그 피를 제사장들이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뿌리면 죄인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속죄를 완성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사람 됨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주저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나의 불완전함과 나의 죄악들을 잘 알고 있는데 나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주저하십니까? 저도 오랫동안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보았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인 것으로 인해서 수년 동안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나의 사람 됨됨이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흠에도 불구하고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배로우신 그 속죄의 그 제사 때문에 나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 지난주에 잠시 생각해 본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그 제물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흘리는 그 피는 나의 피여야 했다. 그리고 흠없는 짐승이 죽었는데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어야 마땅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는 나의 피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나의 피가 흘려져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한 이 죄인이 죽임을 당해야 마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언약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결하신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이 불변하는 언약이며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반드시 받으시겠다라고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속죄 사역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그 위에 1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한 죄인들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는지를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흠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속죄의 결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소금을 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은혜 보좌 앞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는지 또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내 얘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생각하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기가 없고 믿음이 적은 그런 영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기뻐하실까? 주저하며 믿지 못하는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특권들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